하나님이 돌보셨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산부를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 어떤 청년산부를 구성하면 좋을까? 그런 기도를 계속 해오던 차에 개편되기 전에 그 연령대에 맞는 리더들을 모아서 설문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어떤 청년산부가 좋을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설문에 참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려보니까 더 말씀에 충실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또 더 기도가 충실해지고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깊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봄에는 꽃 구경을 가고 또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가는 좀 그런 낭만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방이었습니다. 신방. 진장님들이,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찾아달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찾아와서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신방이 목회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방은 목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임은 그리고 기초적인 것임은 정말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신방이 달라. 그게 청년산부의 아주 많은 분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신방을 해보면 신방 전과 신방 후는 특별히 1대1 개인 신방 전과 후는 차원이 다른 목양이 됨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깊이가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한 분 만나고 두 분 만나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영혼들에 대해서 더 간절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방은 목회의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우리 진장님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신방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만나달라. 그리고 수요일에도 수요일부에 우리 수요일부에는 주로 장년, 청장년 위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시간을 내서 우리 영혼들을 찾으러 다니자라고 권면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개편된 지 두 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당히 임시적인 조직, 그러니까 청년부는 지금 연결리더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진 아주 좀 느슨한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마다 개편하려고 얼른 간사님을 세우고 또 리더를 세워서 조직을 증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엄청 많이 만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교회 앞에 카페에 보면 항상 목사님들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다 보았죠? 여러분 다 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장님들이 지금같이 물론 선교 시즌이 되고 또 양육 시즌이 되면 소그룹 모임도 많아지고 선교도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 때만큼 신방의 속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처음에 만났던 그 속도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만나달라고 거듭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 만난다 보면 진원이 꽤 많지 않습니까? 많지만 그게 쌓여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우리 영혼들과의 관계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셨고 라는 제목을 두었는데요. 여기서 돌보시다, 1절에 보면 돌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본다는 말이 방문하다, 찾아가다, 세심하게 살펴보다 뭐 그러한 신방의 개념이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방으로, 신방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맞춰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다가 성경 말씀에 그대로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돌보심에 대해서 제목을 두고 이 돌보심에 대한 세 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한 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들을 너를 통해서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상황은 어떻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주셨는데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만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습들도 보여지게 되죠. 특히 사라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교독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습니다.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는 때에 그리고 늙어서 우리 육체적으로는 자손을 태어날 수 없는 육체가 되었을 때에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개명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럴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은 약간의 불신을 가지고 사라는 대놓고 불신의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웃고 또 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약속을 받고 나서 이 창세기 17장과 21장 사이에는 1년밖에 안 되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사건. 우리 동네, 옆 동네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보면 한 가족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데 한 도시가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소식은 대단히 우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향을 떠나게 되고요. 아비멜렉 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아주 초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일이 성취되지 않으므로 대단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자,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시기가 되어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라고 있습니다. 미완료의 연속형 그런 시제를 우리는 문법적으로 과거형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과거형.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말씀하셨을 때부터 이미 성취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성취된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방식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시간은 대단히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어떤 말씀을 받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강한 임재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다 불신하고 또 비웃고 육체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무능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은 대단히 복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 듣는 중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반전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대역전의 시간이 바로 말씀 듣는 시간 중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고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나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약함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식들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한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한 번도 떠올리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라고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요.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죄성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다라는 뜻이잖아요. 웃음이라는 뜻. 그 이삭이라는 뜻을 보면 또한 비웃다는 뜻도 있고요. 또 뒤에 나오겠지만 조롱하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삭을 아브라함 가정에 주셔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위로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끝내 노년의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 기쁨은 사실은 장차 아담의 타락 이후 오랜 기다림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하게 한 이후에 동정녀 탄생과 또 십자가 순환 사건, 부활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온 만민을 기쁘게 하는 이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시는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어떤 갈등이 나타나나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스마엘이라고 있었죠. 이스마엘. 하갈의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한 명 더 있었죠. 나이 차이는 한 14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절을 떼는 시간에 히브리 사람들은 세 살쯤 저절을 뗄 때에 아주 큰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 잔치 중에 14살 차이니까 이삭이 세 살이라면 이스마엘은 몇 살이죠? 17살, 뭐 상대가 되지 않는 나이죠. 막 놀리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왜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갈등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나타난 갈등입니다. 자, 우리 16장 1절 말씀, 우리 창세기 16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실 이 말씀, 이 본문을 우리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아래에서 난 자들, 그리고 약속으로 난 자들, 성령으로 난 자들을 비유하면서 약속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예시한 그 비유가 있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다루진 않고요.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일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이 일이 대단히 사라에게는 화가 났던 것 같고요. 사라에게는 이 자식 이스마엘은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니까 쫓아내라 라고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나니. 여기서 그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이 아니라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이 악한 일이 될 정도로 근심하고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급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방식으로 취했다가 막상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에 오히려 더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울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챙겨주고 싶고 이삭도 너무 귀한 자식이고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은 떠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방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역시 문제는 사람이 만들지만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은 계속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은 계속해서 약속했던 말씀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 13절. 이 말씀은 창세기 16장의 하갈에게도 한번 나타났던 말씀이긴 한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처음 나타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삭뿐만 아니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분적으로 생각해서 이삭의 아들만이 정통을 가지고 특별론청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도 돌보고 있으며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산부에 보면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참 귀한 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삼일교회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어냈고요. 특별히 3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고요. 어떤 한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들, 뭐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청년부 할 수 있으면 많이 경청하고 듣고 함께 해나가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경험이 많은 것이 오히려 어떤 때는 지나쳐서 그것이 종교적인 독선이나 아니면 편견이나 선입견이 되는 경우도 간혹 보고 납니다. 내가 했던 방식과 경험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산부 지체들이 정말 균형 잡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의가 있고 상식이 통하고, 여러분 교회가 상식적이지 못해서 욕도를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보다도 못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드러내 먹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산부원들은 처음 만났을 때 다 존댓말을 쓰도록 권면했습니다. 보통 20대에는 교회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숙만 알면 서로 반말하면서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30대 중반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는 있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은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혹여나 믿지 않는 자를 차별하는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룰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하는 장면들을 보면 38절쯤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오고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 좀 번역본에서는 조금 차별이 느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민족들과 함께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산부에서는 좀 더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수용할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들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지만 해결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시 한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생각하게 하고 해석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의 심령을 세워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자, 우리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참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주저하지 않고 짐을 싸서 아주 풍성하게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어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 말씀에 신뢰함이 없다면 이런 행동은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었습니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뭐 그냥 처음에 챙겨준 떡과 물로 살아왔지만 곧 14절에 보면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우리 청년산부 공동체의 이름을 브엘세바 공동체로 지었습니다. 브엘세바 공동체. 그래서 브엘세바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때가 바로 여기인데, 사실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러니까 방황한다는 뜻은 길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돈다는 거죠. 떠돌면서 낭비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브엘세바. 근데 사실 브엘세바라고 이름 지었던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은 아니고요. 브엘세바는 상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정착을 하는데요. 정착하는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이죠?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놀라운 일을 발견하죠? 이삭을 죽이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멈추게 하시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내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 모리아산 경험을 하고 나서 아주 큰 경험을 한 건데요. 그리고 어디 뭐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부엘세바로 와서 일생을 살아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부엘세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내며 준비하는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또 어떻죠?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랄로 갔던 거죠. 그랄로 가서 또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됐어요. 물질적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우물을 파면 그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판데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샘물을 얻고 에셋, 신나, 루봇 그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샘물을 발견하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죠? 관계는 다 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 블레셋 땅에서 깨어진 상태에서 맨날 다투고 깨어지는 일만 있었다는 겁니다. 에셋, 다투다, 신나, 대적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루봇을 발견했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이삭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넓히셨군요. 루봇의 뜻이죠.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사실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 그랄과 부엘세바의 거리가 10수키로 되거든요.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재산들을 다 버리고 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이삭이 처음 한 일이 뭐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뭐 했죠? 처음에는 내 살 길 찾아서 샘물을 파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먼저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샘물을 팠다, 우물을 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랬더니 곧 아비멜렉이 와서 화해를 청하고요. 그때는 물질은 많고 너무 잘 돼 보였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맨날 싸우고 다투었던 거죠. 근데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고요.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되었죠? 샘물이 발견되는 것을 경험한 곳이 바로 부엘세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다시 한번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서 올라가야 할 영적 저소임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현장 부엘세바 그리고 또 우리가 올라가야 할 영적 현장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야곱의 때는 어떻게 됐죠? 야곱의 때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온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마지막 가나안 땅에서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무슨 말이냐면 부엘세바 공동체는 계속 머물러야 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떠나야 할 장소입니다. 우리 부엘세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우리 진원들, 부원들은 빨리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는 좀 다른 반어적 말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얼른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청장년부나 장년부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의 대부분을 보면 가정이 깨어져서 그래요. 가정이 깨져서. 문제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믿음의 가정의 본이 되는 그러한 가정으로 되기 위한 준비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준비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엘세바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결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독신의 연사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로 지금 약간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비혼이라고 하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사회에서 보면 좋은 모델이 없어요, 여러분. 모델이 없어요. 정말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어서 장님부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는 현장, 떠나는 현장. 브엘세바는 바로 떠나는 곳입니다. 이건 선교적 명령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우리는 머물리는 삶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공급을 받고 이렇게 있다가 어디로 나가야 되죠? 우리의 영향력을 미칠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실력으로만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고지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고 또 기복주의적 신앙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렇게 실력으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희생과 손해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고요. 저도 경험을 했고 우리 브엘세바 공동체의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7명 진장님들이 다 탁월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어느 각자의 분야 속에서 탁월한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보다 앞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로도 그렇고 목사 안수도 그렇고 근데 제가 좀 더 많이 했던 게 뭐냐고 한번 살펴보니까 직장 생활을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한 목사 두 개 직장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 속에서 얻어진 많은 일들이 아 청년산부에 있는 공동체 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일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아는 지들도 많고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방황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이 현장 어쩌면 개편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이 연령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들어와서 공동체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지금 연결리더 이 조직이 너무나 약합니다. 지금 금방 지금 빨리 조직을 정비하고 세워져야지 그때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벌써 개편하고 나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공동체가 없으니 들어가겠다고 연락을 줍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개편이 완료되면 그때야 그들을 다 공동체에 넣어서 함께 좋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 자리에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조직 정비된 이후에 찾으러 다니겠습니다. 찾으러 다니고 여러분이 계신 곳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공동체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어떻게 되었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아가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물도 떨어지고 거의 죽을 것 같아요. 아마 이스마엘이 병들었던 것 같습니다. 병이 들어서 물도 없고 아파서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은 죽는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울면서 바라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는 약 2, 300m 되는 것이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참 힘든 상황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역시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른 분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방해 오시고 돌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17절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상황이 변화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혹여나 그 기도한 대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키겠다고 했죠? 생각과 마음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방황하고 있는 지혜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새벽 2부 말씀을 매일 성경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이스라엘의 함락,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진 말씀은 무엇이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평안,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먼저 평강의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신 다음에 담대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셔서 아이를 붙들고 일으켜라 라고 했습니다. 아직 상황은 해결된 것이 없지만 아이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으키고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죠.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참,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황무지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문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사실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한 듯 보이지만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 샘물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영적 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봤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갈 주변에 샘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만약에 없었다면 어디 가서 어디로 가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갈의 눈이 밝혀졌으니까, 밝히기만 하니까 샘물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샘물을 곳곳에 두었어요. 샘물을. 어떤 때는 사람의 방식으로, 어떤 때는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고 다 배치해 두셨는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드벨세바 광야에서 방황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방황한다고. 여러분, 방황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샘물을 예비하셨고요, 빨리 우리의 눈이 떠여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세 번째 방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강한 확신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해석해 주시면서 찾아오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눈을 밝히심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샘물이 내 옆에 있음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광야에 있고 없고가 아니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손자가 되었더라.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이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주 많이 예를 들곤 하죠. 요셉의 예.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에, 창세기 39장에서 감옥에 있을 때, 또 노예로 있을 때에 가장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때에 형통했다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나타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형통하심을 말하고 있고요, 그 형통하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형통함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문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방식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루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남아있는, 잊혀지지 않는 그 한절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인데요.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절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방금 제가 버틴다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사탄과의 전선이 있다면 그 로마인 이야기 책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뭐 한니발이나 스키피오 뭐 전쟁이 있잖아요. 대전선이 있으면 로마와 그 카르타고가 싸울 때에 어느 부분에서 잘 버티고만 있으면 어느 한 부분에서 약간 앞섰는데 그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완전한 승리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전쟁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도 직장인으로서 버티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버티는 분.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일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버텨주시고 말씀으로 버텨주시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버텨주고 살아내어주면 어딘가에서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좀 약해 보이는, 작아 보이는 그 승리가, 몇 번의 승리가 나중에는 버티다가 전세를 뒤엎는 그런 대사탄과의 전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강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